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연한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고 또 우리가 장차 앞으로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전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던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은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의 상태로 돌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전은 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 일컫는 부부관계 안에서도 소원하게 만드는 죄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저주를 제거하고 처음에 약속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곳이 다름 아닌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였고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질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하신 수장으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무수한 제물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희생제물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죄사함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전이요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일은 그에게 속한 이들이 성전이 되는 일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간다. 어떻게 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연합되어 있는 백성들조차도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일만 알고 있는 땅의 일만 알고 있는 땅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 이 두 가지 표적 사건 하나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이 두 표적 사건의 일종의 책의 후기와 같은 것으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표적들이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등장하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장 2절에서도 역시 표적들이라고 본래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런데 이 표적만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음하면 마치 믿음 이퀄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믿음이 언제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말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성격에 따라서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차이를 발견했던 우리 앞서간 개혁자들은 믿음을 설명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설명할 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로 설명했다는 사실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구분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가만 살펴보니까 믿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추출물이고 교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이지 신학자들의 신학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논리적인 타당성을 증거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은 주님께서 보증하셨던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지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으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나타나요?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믿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믿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을 찾으시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겠죠.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렇게 따져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급기야 뭐라고 말씀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30절에서 살펴봤던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11장 45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렸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일러바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한 표적을 믿었긴 했지만 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을 들어야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말았는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제가 설교할 때 표적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 병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표적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절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표적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 받았다고 한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5, 60대에 불치의 병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사실까요? 한 50년, 100년 더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죽음과 질병과 같은 이런 실존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박살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주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그 표적이 본래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표적은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표적에만 머무르고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는가?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너무 성가셔서 주님께서 베세다로 가셨죠. 주님은 어떻게 갔습니까?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왔지만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표적 신앙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던 유월절 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극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후회했던 바로가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지요?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뒤쫓았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 신기로운 이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른 땅처럼 건너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신기한 이적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번만큼만 획기적인 어떤 일을 저에게 이루게 하시면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폭적 믿음과 신뢰와 기대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착각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많은 표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환영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긴 했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은혜를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죠? 표적보다 더 큰 어떤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 더 큰 능력은 뭐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표적이요. 더 큰 이적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여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유혹도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꺾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아밀과 토글로 유리 방황하고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말이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보다 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회심하지 못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이 성경의 스토리와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 마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옆에 서 있을 때 이방인처럼 느껴지죠. 동일한 가치와 목적에서 산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영적인 소외감이 참으로 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종교 생활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 돋보이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자녀의 회심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참된 회심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리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는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적을 통해서 종교적인 진리를 찾아 구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철학, 무슨 인문학을 말하면서 상당히 자신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느냐? 오히려 이런 고상한 지식을 배워야만 사람이 겨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이 두 부류 안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헬라인보다 유대인 쪽에 가까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표적 신앙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번쩍번쩍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크게 부흥한다라고 하는 교회 다 가보시면 어떤 교회들입니까? 보통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온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토착화된 샤머니즘적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면 헌금도 많이 해요. 일천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내요. 근데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안 나옵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 조국 교인들이 이런 이 표적 신앙의 색깔을 상당히 짙게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본질과 실체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표적을 원래 가리켜 보이도록 의도된 예수님의 정체성과 떼어놓고 표적 그 자체만 주목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표적이 의도한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불신앙의 상태 가운데 머물게 돼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표적 신앙에 머물러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표적이 가리킨 본질에 실체에 도달하게 되지만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표적이 의미한 그 실체에 도달하지 못해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본래 가리켜 보이도록 의도된 바를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나서 심판과 정죄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부 할 때 회개는 설명하는데 믿음은 제가 한 과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십과 십몇과로 막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믿음이 뭔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고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Believe in, 그렇죠?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엇과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경건한 무지이거나 미신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으면 무엇이나 믿는 것, 진심으로 믿으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해 대상과 내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지 않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믿음은 내용과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교과서처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믿음은 내용과 대상을 전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을 인식할 때는 우리의 논리적 체계 안에서 믿음은 내용과 대상을 전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저는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다라고 본인이 진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던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여기다 보니까 예,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의 본질과 권세를 믿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살펴봐도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경건한 무지내지 미신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있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거나 모호한 신앙은 반드시 주관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요. 그게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런 지식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 주님은 2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제 아들을 앞에 두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었고 제 아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안 되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인간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믿음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뭐 엄마 아빠가 나가라 그러니까 좀 낮잠 더 자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우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혹시 나오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정보와 내용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조금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대학 나와보니 뭐 정말 취직하기 힘들고 대기업 들어가 보니 평균 수명 7년이면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지혜를 말하는 지식은 현세는 말할 것도 없고 내세에 큰 유익을 주는 지식입니다. 이 내용을 잘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함께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적극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지요. 그러면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동의는 어떤 진술과 어떤 명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에 기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두고서 서로 사람들끼리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느냐, 그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인 동의만으로 믿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을까요? 사탄이 가진 지성으로 볼 때, 사탄도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볼 때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인정했어요. 자신의 지성으로 평가할 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내용 자체에도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요즘에 제 아내하고 이전에 별로 다투지 않았던 어떤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툼은 다름 아니라 기억력 싸움이에요. 분명히 이게 뒀다. 놔두지 않았다고. 서로 막 싸워요. 나중에 둔 게 나타나기도 하고 두지 않은 게 드러나기도 하지, 그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점점 고집이 조금 이렇게 세지지 않고 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어야 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 확신과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잘못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느냐,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다고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으로부터 너는 무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되었을까요? 왜 그랬죠? 사탄이 갖고 있었던 믿음 안에 신뢰 요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 놓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아는데, 근데 나는 너 말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도둑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대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그런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서 반대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께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에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과 애정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악한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성의 변화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네가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명제가 옳을 뿐만 아니라 그 명제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 참된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3대 거두로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는 지식으로서의 믿음과 신뢰로서의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지식으로서의 믿음과 신뢰로서의 믿음을 왜 구분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죠.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큰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기독교적 환경 안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그래서 뭐 삼촌도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이고 뭐 이런 가정 안에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런 아이에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느냐? 물으면 아이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범적인 대답을 내어놓긴 하지만 실제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믿음과 신뢰로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간증들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달리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가진 믿음과 확신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있으나 신뢰로서의 믿음은 갖지 못한 상태로 종교적인 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인지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과 의지적인 차원이 함께 섞여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과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지식과 동의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이 지식에 기초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게 중심이 아는 것에서 신뢰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아는 것에서 신뢰하는 것으로. 이런 원리를 알았던 칼뱅은 믿음의 자리를 머리보다는 가슴에, 지성보다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가 SFC 간사를 지냈는데요. 학생 신앙도 배지를 보면 그 하트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이게 칼빈 신학교가도 그게 있어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주는 메시아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머리로 그냥 끄떡이고 동의하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앞선 개혁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 엠블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내가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의 지식이며 지식의 동의고 의지의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지성 안에 있는 지식, 의지 안에 있는 의견의 일치, 동의, 감정 안에 있는 사랑의 욕구, 기쁨 이런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란시스 튜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은 단 하나의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아래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성향이다 라고 잘 정리했습니다. 탁월한 정의죠. 단 하나의 단순한 성향,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의 개념 안에 파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성향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한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이 신학자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의탁하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의탁하다라고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약속 위반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정작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신분과 권세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믿지 아니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말하지요? 주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흔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이 최순실 이 게이트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한 이 보도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와 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몰라서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외식과 그 다음에 연극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가면이 여러분들 자신의 본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면인지 자기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본인도 속아버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런 면에서 사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성에도 나타나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낙성식을 거행할 때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꽁꽁 싸고 있어서 어떤 것도 노출되지 아니하는 상황 안에서도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속을 볼 때 마치 어항 속의 고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더 분명하게 보시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큼 그 사람을 믿었어야 됐는데 너무 그 사람을 과도하게 믿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실족하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존재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믿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주님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에 모종의 문제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은 믿었으나 예수님 자신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는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의탁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메시아에게 완전히 실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게 있구나. 머리로 알아요.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 여기 값비싼 진주가 있네. 야, 정말 참 보기 좋다. 그러고 끝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이 전폭적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그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올인한 거예요. 올인. 요즘에 올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모두 걸기를 한 것입니다. 인생을 거기에다 다 걸어버린 거죠. 이러저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뭐 복잡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하나로 딱 축약하면 다 어디에 걸려 있는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늘 우리는 양발을 딱 이쪽 양쪽에 두고 말이죠. 여차하면 저쪽으로, 여차하면 이쪽으로 옮겨갈 만반의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믿음 안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 보니 종교성의 열매, 그 다음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와 조직 안에서 열심을 내는 정도, 그 다음에 신학의 내용을 지식으로 알아서 떠벌릴 줄은 알아도 그 내용이 자기 영혼의 성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믿었지만 주님은 그의 몸을 으타가지 않았다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믿었다라는 똑같은 동사라 그랬죠. 그런데 그의 몸을 믿었다, 그 자신을 믿었다라는 말은 말이 잘 안 되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그 자신을 으타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성경에도 보면 뭐 interest, commit라고 해서 이렇게 으타가다, 신뢰하다, 위탁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을 왜 믿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전폭적 믿음을, 즉 신뢰요소가 빠진 단순한 지식과 지식의 동의 차원에서 모르는 그 믿음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의 고상한 인생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면 역사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역사적 인물이면, 인물이었다면 그냥 이순신을 믿는 것처럼, 안중근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리스도인, 범신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자기 내면의 세계 안에 어떤 신을 찾는 이런 정도의 존재라고 하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역사적 믿음과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과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 개혁자들이 분명히 신앙고백서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믿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 240회 정도 나오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서만 믿음이라는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동사만 나타나요. 믿음은 동사예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저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믿으셔야 하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죠?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합쳐진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성향이 서로 얽혀져서 지식만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않고 그 지식의 애정이 나타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서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잡한 세계 안에서 정말 의지적인 선택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은 처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믿음 생활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지식과 동의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그분께 대한 참된 지식과 동의와 신뢰 요소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려 주께 헌신하는 이 놀란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까무라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